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호주 교육의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호주 교육 대해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수민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PD님은 혹시 VET, 즉 VET 교육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VET 교육이요? 네,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약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업교육을 뜻하는 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장이나 일터에서 사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거나 혹은 특정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직업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TAFE 같은 교육기관이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설 교육 기관들이 뭐 컬리지나 인스티튜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같은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네. 참 뭐 지금 시대는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 분야도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네네. 학습하고 또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늘 존재하는데요. 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직이나 전직 시에도 적합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 취준생,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 예비사회인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직업교육은 시야를 넓혀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연령대에 상관없이 인생 전부에 걸쳐서 필요한 교육인데요.
네, 평생 교육.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업 교육은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교육의 영역이죠. 근데 문제는 이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공기관 그리고 사기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데서 오는데요.
아, 네.
네, 이 공기관인 TAFE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으로 직접 자금을 충당해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사설 교육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이를 그 교육 기관이 대행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다는
네,
겁니다.
네,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이제 교육 기관이라면 운영이나 수업 진행 등에 있어서 정부가 분명히 관리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요. 말하자면 여기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직업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코스를 수강하면 자격증을 부여해서 이 학생이 수강을 충실히 하고 또 해당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코스에 등록을 하면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이 정해진 기간 동안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는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설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본질적으로 개인의 소유다 보니까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거나 네. 그로 인해서 교사가 뭐 바뀌는 일도 가능하고요.
네.
뭐 심한 경우는 재정적인 문제로 기관 자체가 문을 닫는 일도 발생하는 거죠.
네, 사전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뭐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업료로 지불한 금액이 고스란히 정산이 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점인데요.
네.
VET 교육 같은 경우엔 정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VET Fee Help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기관에 등록을 하고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되면 정부에서 해당 등록권을 확인을 하고 정부가 그 기관에 보조금을 대출하는 식으로 그리고 학생들은 나중에 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네,
겁니다.
뭐 그러니까 대학에서 등록금을 정부가 대출해주는 핵스 제도와 흡사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학생이 그 기관에 등록했는지 여부만 확인이 되면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등록시킨 다음에 교육기관이 문을 닫는다든가 하면 그 개별 학생들이 대출받은 수업료는 고스란히 학생들 개별의 빚으로 남아있는데
네.
정작 이 교육제공기관은 사라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심각하네요. 네, 공부하려던 학생들만 가운데 껴서 피해를 보는 구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일부 교육기관에서 고스트 컬리지 같은 형태로 실제로는 교육도 하지 않고 교사도 없지만 학생들이 해당 기관에 등록했다는 증빙만 해서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말하면 횡령하다시피 하는 네. 경우도 적발이 됐습니다. 사례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브리즈번에 사는 H씨는 지난 2016년에 S라는 사설 교육기관에 이 아동교육 디플로마 과정을 신청을 했는데요. 코스를 신청해서 수업을 듣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이 S라는 교육기관이 폐관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폐관 사실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앞서 학생들의 등록 서류만으로 정보 보조금을 횡령한다는 것, 뭐 정말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데요. 네, 그리고 브리즈번 S 교육기관이라고 했어요.
네.
어쩌다 이렇게 문을 닫게 됐습니까?
이 교육기관의 재정적인 문제가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네.
학생들은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없으니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셈이겠죠.
네. 아니, 그렇다면 다른 기관으로 옮겨서 수업을 이어서 들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사실 그런 방법이 그나마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H씨 같은 경우는 이 아까 말씀드린 Vet Fee Help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 학자금 대출로 해당 기관에서 수업을 듣던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이 똑같은 코스를 다시 등록하려고 하니까 학자금 대출이 이중으로 처리가 돼서 대출이
네.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네.
겁니다.
이미 해당 교육기관에 수업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다른 기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더군다나 이 H씨가 수업을 등록한 교육기관은 문을 닫아버렸지만 H씨에게는 무려 18,000불의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열심히 공부만 하던 수강생들에게 돌아가는 셈이죠. 이 Vet Fee Help라는 제도 하에서는 이 등록된 교육기관이면 누구나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등록을 할 경우에 정부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교육 공급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나 보호 방안이 없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비자행동법센터에 따르면 이 제도 하에서는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아주 미비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설교육기관들은 학생들 수만 잔뜩 등록시켜서 보조금을 타내는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동시에 여러 개의 코스에 등록한 것처럼 위장한 뒤에 보조금을 받아내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갈수록 정말 심각한데요.
네.
네, 오락이나 유흥기관도 아닌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정부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면 대체 누구를 신뢰하고 직업교육에 발을 들일 수 있을지 참 저도 의문인데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정부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일부 방침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그렇다면 뭐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대책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해당 제도의 명칭을 FEEHELP에서 Vet Student Loans, 그러니까 학생 대출로 변경을 했고요. 기존의 교육기관의 폐관 등으로 수강 신청을 했지만 이수를 마치지 못했거나 자격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해당 등록비로 인한 빚을 모두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기관에서 다시 수업을 이어듣는 일도 가능해지는 거겠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H씨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 바뀐 제도 하에서는 빚을 탕감받고 다른 기관으로 옮겨서 수업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H씨와 같은 학생들은 모두 약 3만 6천여 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네.
되는데 이분들의 등록금 대출 빚은 약 4억 6천만 달러 이상으로 또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빚들은 모두 바뀐 제도 하에서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네,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규모만 이 정도라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현재 클레임이 진행 중인 것만 7천 건에 달하고 모두 평가에만 약 1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하니 대기 인수는 점차
네.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직접 구제 신청을 해야만 보상받는 형식인가요?
네, 현재 피해를 본 학생들이 본인이 클레임을 해야 구제를 받는 방식으로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데도 드러나지 않은 학생들은 물론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특히나 인프라가 열악해서 이러한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소외 지역이나 혹은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학생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뭐 발생할 수 있기에
네.
주변에 피해 사례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고 구제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아무쪼록 제도를 악용해서 직업교육을 받는 성실한 학생들이 한순간에 빚쟁이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되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수민 리포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